오늘 말씀은 영광의 광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밝은 태양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1장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꼭 저희 집 게이트에서 저희 집으로 들어갈 때 동쪽이거든요. 아침에 태양이 뜹니다. 그러면 눈이 부셔가지고 앞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태양빛은 강렬하고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 17장 2절도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하나님이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갑자기 변형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니까 쳐다볼 수 없겠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말할 때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성자, 성령의 제2위격이신 성자인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났고 그 옷이 희어졌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광채라는 것은 그 담다라는 그 스탬프예요. 스탬프, 도장을 우리가 꽝 찍으면, 잉크를 묻혀서 도장을 꽝 찍으면 도장에 새겨진 그대로 도장이 그 인쇄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유형화, 신의 유형화가 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때때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갖고 희황찬란하게 눈부시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얼굴이 빛나는 해같이 보였다고 했고 또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해야 돼요.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은 성자의 모습은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너무나 눈이 부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도행전은 이 사복음서는 매우 중요하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그 업적을 우리가 보고 연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인간 예수를 보고 그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셨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만물을 붙드신다, 서스테인,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냐고, 달이 없어지지 않냐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도록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유지하고 다스리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보내주시고 그들이 천국까지 오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자기 개인의 부귀영화 따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이 그냥 내가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순종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마굿간에 가난한 그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목수로서 천민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살다 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는 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였다. 섬기는 삶을 보여주셨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보여 이 바치는 대속물로 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닮아가려 한다면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떤 교만함이나 어떤 쥐 위에 있으려는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가진 자가 먼저, 높은 자가 먼저, 지식 있는 자가 먼저 주님의 종이 되어서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되고요. 또 바울사도가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셨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며 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새 계명을 주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대속물로서 자기의 목숨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모든 교육의 그 교훈의 총체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해봐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실 때까지 하리니. 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 상한 갈대는 무엇입니까? 사실 갈대가 꺾어지고 상해졌으면 그건 더 이상 똑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죽고 사람들은 잘라서 버려버리죠. 아무 쓸모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상한 갈대는 바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는 뭐 창녀나 뭐 도박에 빠진 마약에 빠진 이 세상에서 그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그리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상대조차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들에게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의 심령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노라. 내가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노라. 네가 나를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죄인들을 살리는 것, 이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거예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 심지가 다 불에 타가지고 연기를 하면서 꺼져갑니다. 생명이 막 생명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이 세상에 낙인 찍힌 사람들, 똑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리고 그저 예를 들어서 계속 막 살인만 저지르고 막 악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이제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일이면 사형 선고가 집행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심지가 꺼져가는 거죠. 완전히 불은 꺼졌고 그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고 끝나는 순간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 영원히 펄펄 끓는 지옥불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인생이 다 끝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 심지를 불러가지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 심지에서 불을 붙이고 다시 살아나게 한다. 너는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노라.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으라. 이렇게 우리 그 타락해가고 죽어가는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실 때까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계명으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큐티를 하다가 파나라에서 저는 매일 30페이지를 항상 읽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 교훈을 주더라고요. 바울의 모든 교훈의 목적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지금 디모데에게 막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었습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악한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으로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존경할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나오는 그 기본, 그런 모든 그 교훈의 모든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 말씀으로 꾸짖기도 하고 막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의 바탕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흠을 지적할 때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을 교훈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막 비판하고 막 비수를 꽂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죽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그 교훈의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이 귀한 목적이구나. 사랑이 정말 중요하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정말 잘 되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귀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하라, 어떻게 섬기는가 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이 우리에게 모든 교훈으로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강조하였듯이 우리들도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충고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사람을 그 관계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은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진실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을 근거로 해서 행동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